예,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과 관계되는 내용을 말씀 전하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언급을 했지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 하면 그 지난주도 들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데 우리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이 타락한 세상 전체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새롭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부활했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아들었는데요. 사실은 이 부활이 이 역사에 획기적인 장을 여는 그 출발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사실은 우리는 어떻다고요? 새로운 종족이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인이 아니고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났다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새로운 피조물로 됐어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는 데를 못 가요. 우리의 나라가 벌써 달라요. 우리 속해 있는 지역이 다르고요. 우리의 생명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 가려 해도 생명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몸과 이 살아가는 환경이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잘못 느껴요.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역사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라든지 또는 우리에게 준 권세라든지 유업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이 땅에서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 차츰차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자라가고 역사들이 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과의 관계. 그동안 제가 말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새로운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자.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조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먼저 특징이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살아있는 게 뭐지? 이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말씀이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막 움직여요. 그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활동을 해요. 어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만지고 관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산 받으실 날이 분명히 오는데 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해서 결산 받은 날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움직여 주신다는 거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이 우리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되는데, 그때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요.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게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삶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천국 가지만 그 다음 날서부터 삶이 달라져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어요. 우리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풍성하고 놀라운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 원리가 그래요. 자,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삶은 어떻다고 죽은 생명이에요. 근데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이 됐어요. 영생을 얻는 생명이 됐어요. 이 생명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 활력 있고 뭔가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력에 주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풍성한 삶이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들을 발견하고 그 지침대로 따라갈 때 풍성한 삶이 주어지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요.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내용은 요 말씀의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원리들을 저와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 이렇게 강조 계속 하는데 뭐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거예요. 근데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알아. 근데 말씀을 가까이 안 해. 그 사람은 아직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이 가요. 그걸 붙들어요.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중요성을 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본 사람은.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정말 내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은 자인지 아직 못 깨달은 자인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제가 누차 지금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요. 뭐 제가 그러니까 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왜? 제가 지도자인데 제가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너무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의 길들을 놓쳤다는 게 보여요. 수없이 십자가 복음을 배웠지만 분명히 뭐가 더 있었다. 그게 점점 비춰져요. 그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실은 저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식인가 하면 부흥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기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저 힘들면 하나님께 와서 막 기도해요. 그러면 뭔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저 문만 나가면요 사라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위로 부어져요. 쉽게 말하면 물같이 부어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릇을 딱 준비하면 이게 담겨요. 그런데 그릇이 준비가 안 돼 그 뒤집어 놓으면 이 은혜가 어떻습니까? 흘러서 떨어져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 은혜의 통로거든요. 하나의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근데 문제는 이 은혜가 머지않아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담겨질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담겨질 그릇은 뭐로 준비하느냐? 바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싹이나 진리의 말씀이 싹이나 계속 자라. 근데 외부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어떻습니까? 이게 자라나면 외부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이 속이 안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은혜는 입었는데 외부의 환경이 막 흔들어. 그럼 어떻습니까? 거기에 휘말려 가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돼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나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왜? 우리는요 못 보잖아요. 하늘나라 상황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면 보지. 그치요? 보면 우리 새 힘을 얻어요. 못 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보지 않고도 믿어. 그게 뭐예요? 야, 내가 진리를 알려줄게. 그래서 이 말씀에 진리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진리야. 요대로 따라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방향을 전환해서, 아, 이런 원리구나라는 걸 알고 붙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난 것도요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말씀의 영향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 썩어 없어질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은.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거듭난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하고요. 또 말씀에 잘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생명은요. 말씀에 잘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제 점점 여러분이 이 생명이 이렇게 자라게 되면요.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해요. 자, 우리의 본성이 새로워졌고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해하고 심령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정확한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의 심령이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이 말하는 바가 삶으로 나타나게 돼요. 왜? 이것이 옳으니까. 그걸 경험할수록 새 힘이 나. 그래서 그걸 붙들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영으로 기능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영역. 영으로 기능한다. 혼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는데 사람에게 핵심이 뭐라고요? 영이에요. 거듭난 영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 핵심이 뭐라고요? 혼도 아니고요. 몸도 아니고 거듭난 영이에요. 이 거듭난 영이 주인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이 돼. 물론 주님이 주인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거듭난 영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치해야 돼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영으로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가야 영으로 기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핵심은 진리의 말씀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한 일곱 가지를 나눌 텐데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이 위치하는 태도예요. 위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무시해. 그럼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지금 시대는. 아, 물론 성경에는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구약의 어떤 뭐 여호사밧왕이 어디를 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줄거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간접적으로 내게 말씀하는 게 있고 직접적으로 내게 지금 말씀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게 있고 약속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었어요. 자, 봅시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고침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또 바람과 파도가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갈릴리 바다 난리였어요.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 깨웠어요. 그 예수님이 딱 눈 뜨자마자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순식간에요. 싹 파도가 주저앉았어요.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풍랑 위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고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요 그냥 글로 된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징이 뭐라고요? 그냥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말하는 거 어떻습니까? 뭐 잘 될지어다. 근데 잘 됩니까? 잘 되는 것도 있지요. 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칭찬을 해도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습니까?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말은 어떻다고요? 립 서비스가 많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말씀으로 표현해요. 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다. 그 말씀이 천지창조를 같이 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뭐라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랬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저 얘기를 딱 하면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다고요? 예수님 안에 오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곧 살아있는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치유받을지어다 뭐 이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한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럼 교회 시대는 이제 예수님 부활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 시대는. 자, 이제 육신 대신 예수님이 가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어요.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으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하시는 일들은 서신서에 나와요.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의 속사람의 양식을 공급해요. 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영이잖아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우리는 생명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러므로 자, 데살로니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말씀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속사람이 달라지기도 하고 기쁨을 누르기도 하고 막 놀라운 표적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때 보면 성경이 없었어요. 이 신약 성경이 없어요. 구약만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을 설명할 시간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근데 이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없잖아요. 부활했다는 내용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아직 기록이 있지 않아요. 사도의 머릿속에 있어요. 이 심령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은.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귀로 들어가서 이 속에 막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기쁨을 누리고 치유를 받고 또 승리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꼭 기록대에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였어요. 또 그 다음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홍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의 내용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전달할 때 그 말씀이 그 듣는 사람에게 살아 움직여서 그를 용기를 주고 새롭게 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두 번째, 이제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는데요. 자,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란 써서 적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언제나 현재예요.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나오는 말씀이 레마예요. 자, 구분 잘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레마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이걸 레마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 때 자, 여기에 있는 말씀은요. 로고스예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말씀 자체 있잖아요. 말씀 자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했다. 이런 것이 로고스예요. 하나님 제가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 빛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소개해 줍니다. 그런 거는 뭐예요? 로고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사람에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춰졌어. 그거는요, 레마예요. 구분 잘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로고스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그 말씀이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로고스를 가지고 이 로고스 말씀을 가지고 읽다가 하나님께 갈망하며 하나님 비춰달라고 구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돼서 여러분을 딱 비춰. 그 순간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왔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딱 꽂혔어. 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 그 사람은요, 그 순간 레마가 되는 거예요. 다른 분은요 로고스예요. 그 로고스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하나님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뭔가를 깨닫게 해줘. 그러면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로고스로 받아들인 것도 중요하지만 레마로 다가오는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걸 깨닫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로 된다고요? 묵상으로 가능해요. 읽어서도 안 돼요. 어쩌다 보면 마음에 읽을 때 딱 말씀이 살아나가지고 막 눈에 팍 들어오게 하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그러나 대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의 하나님 뜻이 뭔지 나를 비춰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싹 비춰요. 그때 레마로 바뀌어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예요. 항상 살아있는데 우리 눈이 덮였어.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안 느껴져. 그런데 이게 열리는 순간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쫄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확 달라져요. 자, 그래서 말씀을 현재 경험하려면 이 레마의 말씀을 경험하려면 길이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믿죠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하나님 그랬다면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살다가 야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물론 우리 다 함께 해요 하나님이. 근데 함께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사람이 힘이 납니까? 못 보는 사람이 힘이 납니까? 예. 보고 느끼는 사람이 힘이 나지요.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 말씀이 정말 비춰지고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고 어떤 은혜를 주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내게 지금 실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믿습니다. 함께 하겠지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뒷받침하시고 역사하는 걸 알게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뒤에 것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맞아요. 함께 해요. 근데 함께 하는데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삶의 피부로 와다 정말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전혀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라고요? 저렇게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요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막 반대하고 니나 믿어라 뭐 요새 교회는 뭐 그래 막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때 여러분 뭘 봅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네?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워져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네? 이걸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현재 레마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도 뭐예요? 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또 넘겨주시고요. 자, 세 번째, 믿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믿지 아니하면 역사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뭐라 그래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믿음의 말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로마서 10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역사해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듣지만 믿어야 역사가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일명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세요. 믿어야 우리 하나님 볼 수 있어요. 그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믿음의 말씀을 사용해요. 우리에게, 야, 너 그걸 경험하고 싶냐? 이렇게 따라와. 내가 한 대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말씀을 못 듣죠. 누가 전화해 주지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믿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말하는 자와 그의 말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어떤 말을 했으면 꼭 그대로 약속을 지켜. 그럼 여러분 신뢰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할만해요.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요, 그분의 인격을 담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은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 어떻습니까? 뒤에 숨겨놓고 립서비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품 그대로예요. 진실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하면 그게 인증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수준에 내려와서 하나님 그래요. 뭐라 그래? 내가 맹세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정말 나 못 믿겠냐? 내 맹세한다. 내 말 좀 믿어라. 그 얘기예요.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보증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역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더 좋은 언약을 너희들 줄게, 그랬어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예수님 갑자기 돌아가 버렸어. 제자들이 실망했어. 근데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용기를 줬고,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간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혼자가 아니야. 내가 다시 올게.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증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야, 예수님이 장래 일에 혹은 나에게 준 어떤 약속의 표징이고 보증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믿음의 말씀, 보증이 되는 말씀이 많아요. 그 예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보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하세요.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대적가 없어요. 사단도 대적 못해요. 자, 이런 게 진실이에요. 실제고요. 근데 우리가 잘 못 믿죠. 진실인데.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것도 진리예요.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믿어져요.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진리예요. 근데 우리 걱정해요. 장래를 걱정해요. 환경과 여건을 걱정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휴식하면요, 진짜 정신이 없을 거예요. 통장은 돈 없지. 정신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너 있을 거 채우신다. 분명히 말씀이에요. 자, 넘겨주시고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세요. 우리의 보호자세요. 실제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요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는 걸 붙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까? 아니요. 많은 분들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경험 못해요. 자, 그 다음 넘기시고요. 자,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붙드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다 그러는데, 의심이 오는데, 이 속의 영은 뭐라고요? 이게 진리인 걸 먹어야 돼. 그래 내 힘이 나요. 이거 붙들어야 돼. 환경과 여건 보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나님 정말 그렇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먹을 때 우리가 세워져요. 신앙이 세워져요. 그래서 유다서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 위에 저게 전제가 뭐예요? 말씀이 전제예요. 들은 말씀대로 믿음 세우라는 거예요. 말씀 의심하지 말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요,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세워져요. 진짜 그래요. 그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뭐가 달라지지 몰라. 그러나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뭔가 힘이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힘이 나요. 왜? 영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과 혼을 모두 세워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게 정말 저희들이 살아갈 길이에요.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이 아는 지식을 세워줘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 예수님 이런 분이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에 따라가면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가 확연히 드러나요. 넘겨주시고요. 네 번째, 말씀과 하나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말씀과 하나 돼야 돼요. 우리 살 길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반대로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떻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내용을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세워지려면, 더 강해지고 역사가 나타나려면 결국은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안에는요, 영광과 생명과 믿음이 있어요. 말씀 안에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께는 권세가 있고요, 하나님께 의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을 먹일 하늘의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야 하는데, 그렇게 심겨질 때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안 심겨지면, 심겨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자,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이 비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서 역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또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느냐를 결정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역사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세우고 또 생명과 믿음과 사랑과 능력을 세우게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드셔야 됩니다. 다음에요. 자,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이 시스템으로 바꿔야 돼요. 이 사고체계를. 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사고체계가 뭐가 주로 움직입니까? 세상체계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돈 들어오면 뿌듯하고 좀 그렇지요? 돈 없으면 좀 마음이 막 불안스럽고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세상 시스템이 그대로 우리에게 영향 주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생각 속에.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거 있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런데 봅시다.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요. 소화를 해요. 그러면 이 작은 창자 대장으로 해서 내려가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흡수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너지원이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 먹었는데 장으로 흡수가 안 돼. 그럼 어떻습니까? 가스만 발생하고 복부 팽창만 하고 다 쏟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무 의미 없어. 먹어도 아무 의미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그런데 소화를 하나도 못 시켜. 내 삶에 힘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먹고는 다 그냥 배출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원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서 씹고 해서 흡수를 해서 내 온 삶에 영향이 가게 해야 돼요. 이게 풍성한 삶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말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일부가 되게 하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게, 쉽게 말하면 삶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질병을 내쫓고 사람들에게 물질을 심으며 영혼을 구하는 데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말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말씀이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야 하고요. 말씀과 하나 돼야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아, 나 요새 죽겠어. 이 사람은요, 말씀이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죽겠다는 거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뭐가요? 뭔가 부족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 떠난 거예요? 아니요. 떠나지도 않았어. 근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있는지도 몰라. 믿는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세상 가치관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의 힘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데 그게 없어. 그래서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말은 안 해도 그냥 침체되어 있어. 그래서 똑같아요.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선명히 알아야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영적 성숙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성숙해야 될 내용을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 젖을 먹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뭐 여러분 아니까 넘겨봅시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성숙한 사람은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이게 장성한 자에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게 뭔가 하면 육체적인 감각이나 영적인 감각 모두를 포함해요. 그 영적인 것만 아니에요. 하여간 우리가 혼적으로 뭘 이성으로 느낀다든지 뭐 하는 것 다 어떻습니까? 지금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하는 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내가 보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찾고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이 오라. 예전에 내가 들었던 생각 내가 버릴 거야. 이거 틀렸어.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진리야. 하나님이 힘이야. 내가 하나님이 의지해. 이렇게 가면서 내가 감정과 의지와 또 지식을 동원해서 붙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말씀과 같은 거기에 부합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내 감각도 그렇게 따라가고 내 이론도 그렇게 따라가고 내 이 뭡니까? 내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렇게 따라가는데 이 세상에서 온 이런 감정적인 것, 이론들, 경관진들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 이론, 지성 이 모든 영역이 어떻다고요? 동시에 우리는 같이 활용해야 돼요. 영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미 우리의 이 감각, 이론, 이 지성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 진화론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진리의 말씀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넣고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오늘날 우리 신앙의 특징이요. 소비형이 있고요. 생산형이 있어요. 자, 소비형은 뭐고 생산형은 뭔지. 소비형은 뭔가 하면 누가 씹어서 다 가루를 만들어줘야 먹어. 이 사람은 소비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아주 초신자라서 전만 먹어.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해주면 그 내용만 알아들어. 그거 다야. 그렇게 살아. 그래서 뭐가 말씀 안 하면 모르면 못 따라가. 이게 소비형이에요. 그 생산자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직접 파 묵상해.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 힘을 얻어서 강성해지면서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들을 도와줘. 이게 뭐라고요? 생산자형이에요. 그러면 왜 이 문제가 걸리는가 하면 그동안에는 교회 5년, 10년, 20년을 교회 다니는데 와서 설교는 열심히 듣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이게 막혀있는 거예요. 왜? 아, 이런 말씀은 전문가만 알지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 알지 우리 봐도 몰라요. 그 일을 끝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파고들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왜? 힘들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것도 골치 아픈데 이까지 여러분이 찾아내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어떻습니까? 그냥 덮어놔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더 알고 싶지 않던가요?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보고 신학교 가라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 그걸.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말씀에 대해서 갈망이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더 보고 싶고 더 듣고 싶고 관심이 많아져요. 이제 그때 조심해야 돼. 그때 잘못 배우면 이단을 빠지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요. 이단도 분별이 안 되니까 막 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끌려가요. 근데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주로 그 스타일이에요. 조금 은혜가 있어. 열정적으로 하니까. 근데 또 말씀을 알고 싶어. 근데 거기서는 아주 그냥 비유로 그냥 쏙쏙 얘기해 주거든. 거짓말이지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라고요? 남이 다 소화시켜준 걸 먹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관심을 갖고 나아가라고 성장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더 단단한 음식을 지금 먹으라고 초청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것을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부흥에 가서 혹은 컨퍼런스나 은혜를 읽고 나면 어떻습니까? 막 힘이 나요. 근데 며칠 지나면 싹 사그러져요. 왜 그렇다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는 있어. 은혜 받을 그릇이 없고 은혜가 자라게 해야 될 터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터전이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해서 맞아. 이 말씀이 저거구나. 맞아. 을 붙들고 여기에 물 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며칠 지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이거는요. 아무리 유능한 설교를 듣는다 해도 유능한 집회에 간다 해도요. 당신은 좋을 수 있어요. 잠시는. 네, 또 지나면요 사그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습득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이 사고방식을요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 가졌구나 이 성경이 오라 이렇게 바꿔치기를 하고요 계속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서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습관이나 말하는 습관이나 행동하는 습관이 이제 성경 쪽으로 돌아와요. 그 사람이요 장성한 분량에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다 몰라도요 그냥 많은 경우 저렇게 이거 아니고 이거다라는 걸 아는 걸 수두룩해요. 그렇죠?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네. 그 정도는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뭐 특별히 문화라든지 이런 걸 몰라도 특별히 어떤 문화를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거 버리라. 그 정도는요. 성지순례 안 가도 알 수 있어요. 아예 덮어놓는 이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복음은요. 단순한 진리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식 수준이 높았을까요? 안 그렇죠? 대학을 다녔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니까 그러지 이게 영적으로 이해되면요 금방 풀어져요. 단순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와 하와로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했을 때 진실함과 깨끗함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함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번역본에 그냥 세상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뭐 학적으로 뭐 이런 걸 잔뜩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뭐라고요?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많이 알려 그래. 그 사람은요. 부패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해요. 진리는. 그래서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받아서 어떤 유업을 받아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누군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또 무엇을 가졌는지, 생명을 가졌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령이 내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자, 이걸 알면 간단해요. 이 진리를. 근데 그게 우리가 알아가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복잡하지 않는데, 사단은요, 자꾸 뭘 학적으로 이게 뭐 비평이냐, 이게 뭐 누가 편집했느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그게 점점 더 머리가 곤란해지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그냥 누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 여기 추가로 넣었어, 뭐 편집했어, 뭐 이거는 뭐 신화야, 뭐 이런 식으로 학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배우면 뭐 하면 더 혼란스럽지. 이게 단순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마귀로부터 온 건지,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지, 세상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복음인지, 이게 율법인지, 이것만 구분하면 돼요. 그리고 따라가면 돼요. 자, 넘기시고요. 자, 넘기시고. 이제 말씀의 우월성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를 속인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속인 사람 없죠. 근데 자기를 속인대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해. 움직이지 않아.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인대요. 자, 넘겨보세요. 자, 그동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자 질병에 대해서 말할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병을 내게 주셨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요? 거짓말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못되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를 내고 이 살아있는 말씀이 어떤 역사를 내는지를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 말씀을 믿어. 하나님 치유했어. 하나님이 너 질병을 담당했어. 그걸 믿고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셨어. 이 질병은 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여러분이 이 속에서부터 어떻게 싸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생명이 역사해요. 그리고 생명이 질병을 파해요. 이 원리가 그래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안 붙들고 그냥 말씀을 왜곡되게 알아. 그 결과 어떻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말씀이 우월성이 있는지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 넘겨주시고. 자, 주님은요, 다 이루셨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지었어요. 그렇죠? 근데 불완전하게 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뭐 필요하냐? 어, 내가 또 만들어주고. 뭐 필요하냐? 만들어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그리 데려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지금 계획해가지고 진행돼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옛 세상에 이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기게 한다면 이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겠죠? 이 새로운 피조물 자체가 어떻다고요? 옛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몸의 구속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영도 새롭게 되고요.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성경 말씀을 자꾸 읽음으로 바꾸어 가면 돼요. 가치관을 바꿔가면 돼요. 그런데 이 몸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변화될 몸으로 가요. 요거 하나만 남았지 나머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단의 모든 방해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능력을 유업을 다 허락했어요. 뭐로요? 예수님 십자가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을 믿고 선포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 말씀이 능력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들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나 알아. 실제는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가 가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말씀의 우월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가고요. 이 믿음이 행동으로 가요. 그런데 이 생각이 진리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게 어디로 간다고요? 영을 새롭게 해요.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혼을 다스려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다스려요. 자, 그러면 이제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약해가지고 나 영적으로 힘이 없어. 이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몸이 약해서 기도도 못하겠고, 뭐도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진실 같은데 가짜예요. 사람에게 뭐가 본질이라고요? 영이 본질이에요. 몸이 주체가 아니에요. 몸이 피곤하다고 영이 쓰러진다 생각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몸이 튼튼해야 건전한 정신이 있어. 올림픽 정신이 그러잖아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 이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건강한 영에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이에요. 성경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진리 가운데 충만하면 혼도 힘이 나요. 몸도요 강건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가치관에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살면 영적으로 여러분을 번성하고요. 범사가 잘 되고요. 육신도 건강해져요. 이게 하나님 하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요. 다음 주는 제가 로마서 저 앞쪽의 문제를 좀 나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로마서를 한 8장까지만 읽어보세요.